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편이신 하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은 극심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생생한 간증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 상황을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든 수준을 넘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영적, 환경적 사면초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체념 섞인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고통의 밑바닥에서 올린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무조건 내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통치와 보호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겪는 삶의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조력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외롭고 무기력할 때 나를 지지하고 도우시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7편과 11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시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 두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핵심은 강렬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은 1절과 마지막 29절에서 똑같은 고백으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결국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인자하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이것은 진리, 신실함,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약속을 뒤집지만 하나님의 진실함은 영원합니다. 기분이 좋으실 때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분의 신실함은 묵묵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117편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마음속에 갇혀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찬양해야 하는 대상을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며 온 세상 열방을 향해 외칩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겨우 나 한 사람 구원받고 감사해야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그분의 은혜를 알고 함께 찬양하게 만들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과 열방에 전파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은혜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십니다. 라는 고백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는 내 안에서 고인물이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 이기주의로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반응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즉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에메트, 즉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에 쉽게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누가 내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십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환경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찬양과 삶으로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